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망명을 원하는 난민들에 대한 활발한 수색과 구조활동을 유지해줄 것을 유럽연합에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다음 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난민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중동과 아프리카를 탈출해 최근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150명을 면접한 결과 대부분 자국 내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중해에서는 위험한 항해에 나서는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목격자들은 특히 사실상 무법 상태인 리비아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첫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프라유차노차 태국 총리는 국민들에게 당황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며 누구든 메르스가 의심되면 병원에 신속히 연락해 줄 것과 서로 돕고 조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과거 중증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조류독감을 다룬 경험이 있는 69개 병원들이 이번 메르스 사태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내 메르스 환자는 중동국가 오만 출신의 남성 여행자로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현재까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확진자는 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계속 남아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채무 위기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늘 성명에서 유럽연합의 원칙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는 유로화 체제에서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며 그리스가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견이 틀렸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러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그리스 사태 관련 유로존 지도자 비상회의에서 추가 구제금융 합의를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의 채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난해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사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은 위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전쟁지역 어린이 보호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현행 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학교와 병원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반 총장이 하마스에 면죄부를 줬다며 하마스는 학교와 병원, 이슬람 사원이 있는 민간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지난달 반군에 의한 정부군의 공세 와중에 적어도 129명의 어린이들이 살해됐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안토니 레이크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남자 어린이들이 거세돼 피를 흘린 채 방치되고 8살 소녀를 비롯한 여자 어린이들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레이크 사무총장은 또 다른 어린이들은 불타는 건물 속으로 던져진 것으로 전해졌다며 인도주의에 입각해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오늘 북서부 국경 지역 무장 반군 은거지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20명의 반군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성명에서 공군 전투기가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인 키버주 마을을 공격해 공습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테러 분자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최근 동맹국들과 함께 이슬람 반군 조직 탈레반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껏 2,800여 명의 반군들을 사살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탈레반을 소탕했다고 군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한 40대 주부가 노래 젓는 작은 배인 카누를 타고 총 3,300km의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미로 아니면 건강을 위해 이렇게 긴 항해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이 여성은 바로 수질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미 동부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해 허드슨강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5개의 큰 호수 중 하나인 이리 호수까지 차례로 지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강과 호수를 지나 다음 달 20일엔 미 중서부의 대도시 시카고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은 뉴저지주에 사는 마고 펠레그리노 씨로 두 자녀를 둔 48살의 주부라고 합니다. 펠레그리노 씨는 강과 호수, 해양 등 미국 전역의 수질 문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용감한 모험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펠레그리노 씨의 도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펠레그리노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청정 수질 보호를 외치면서 크고 작은 도전을 성취해왔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여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펠레그리노 씨는 특히 항해 중에 수집한 다양한 사진과 관찰 내용, 정보를 인터넷 연계망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은 아침 기온이 26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자, 주말인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죠. 자,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 점차 그치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우주는 내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량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Sail on, silver girl, sail on.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흑인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백인 청년이 흑인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 연방의회 하원이 무역협상 촉진 권한 TPA 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또 미국 10달러 집회에 여성 인물이 등장하게 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흑인 교회 총격 사건 소식부터 보죠. 그저께 밤이었죠. 이 수요일 밤에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9명이 숨졌는데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하고 12시간 만인 어제 오전에 용의자가 붙잡혔죠.
네. 경찰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바로 위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용의자 딜런 로프를 검거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교회 CCTV 폐쇄 회로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사진을 본 친척들이 연락하면서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셸비에서 로프를 봤다는 한 시민의 제보에 힘입어서 로프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로프는 어젯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송됐고요. 오늘 19일 보석 심리에 출두합니다.
네, 어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한다고 말했는데요. 자, 로프가 흑인에 대한 큰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로프와 만났다는 한 남성은 로프가 흑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누군가 백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사진을 근거로 로프가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로프는 인종차별 정책 시대에 아프리카 나라 깃발들을 누빈 잠바를 입고 잔뜩 화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로프가 흑인들에게 반감을 가질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프가 사는 동네는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이라고 합니다. 로프는 올해 21살인데 평소 조용한 성격이고요. 혼자 있길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로프의 학창시절 친구들 얘기에 따르면 로프가 마약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로프는 지난 3월에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사용한 총기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 합법적으로 구한 겁니까?
네, 로프의 아버지가 뭐 21살 생일 선물로 총을 사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로프가 생일 선물로 받은 현금으로 직접 구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총기 구입은 합법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이메뉴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이 당시 수요 기도회와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로프가 이 모임에 참석해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흑인들이 우리 여성을 강간하고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인데요. 이런 목격자의 증언도 로프의 범행 동기가 흑인들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네,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주 상원의원인 클레멘타 핑크니 씨가 숨졌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려졌는데요.
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는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서 남성이 3명, 여성이 6명, 이렇게 모두 9명입니다. 사망자들의 나이는 26살에서 87살까지 다양했고요. 도서관 직원, 언어치료사, 교회 관리인 등 직업 역시 다양했습니다.
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숨진 핑크니 목사를 개인적으로 안다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참극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 백악관 기록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총격 사건에 따라서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11번째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말에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자 이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이 당시 그 한 백인 청년의 총격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서 26명이 숨지면서 이 미국이 큰 슬픔에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이 사건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총기 규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말고도 이번 사건의 계기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우선 정치인들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의 조셉 라일리 시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일리 시장은 너무나 많은 총들이 널려 있고 너무나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참극은 강력한 총기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로 알려진 라일리 시장은 또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네, 사실 총기 규제와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되는 문제지요.
네.
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자, 이번 사건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다들 성명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희생자 가족에게 이 위로를 보냈습니다. 이 공화당의 제프시 전 주지사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원래 어제 그 찰스턴에서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을 연기했고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미국에게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기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촉구했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아직 인종차별이 미국에 남아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릭 센트럼 상원의원은 전 상원의원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고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예수의 몸이 슬퍼하고 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악의 소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의회 하원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협상 촉진 권한법안 TPA를 표결에 붙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이 목요일 TPA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 이렇게 10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지난주 TPA 법안과 또 다른 법안을 연계해서 표결에 붙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각각 별도의 법안으로 따로 떼어 표결에 붙여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네, TPA 법안의 통과 여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 역전 사업으로 그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11개 나라를 하나로 묶는 경제자유 무역지대, 이른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서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TPA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PA는 무역 촉진 권한, 신속 협상권이라고도 부르는데 대통령에게 통상 교섭 문제는 일임하고 의회는 협정의 통과 여부만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역 촉진 권한만 있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방해 없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를 추진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이 TPA 법안은 공화당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보통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하는 입장이지만 자유무역을 전통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 공화당인 이번에 미국이 TPP 협정에 가입하는 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나서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촉진 권한을 부여하려는 거고요. 반면에 노동자와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는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이 TPA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하원에서도 지난주 표결에서 이 TPA 법안이 통과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TPA 법안과 함께 묶여있는 TAA, 그 무역조정지원제도 법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TPA 법안마저 결국 그 발이 묶여버린 건데요. 네. 이 미국 의회에서 연계된 법안은 따로 뗄 수가 없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한 개만 통과되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법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네, TAA는 무역자유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 체결로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 TAA에 우호적인 편인데요. 하지만 TPA와 연계되자 많은 민주당 의원이 TAA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 TPA 권한을 부여하면 TPP 가입이 쉬워지기 때문이죠.
네, TPA는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이 별도의 법안이긴 하지만 TAA도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역조정제도 TAA도 TPA처럼 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다하면 연방의회가 효력을 연장해줘야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기한이 올해 9월 30일까지였죠. 이 백악관 측은 오는 9월 30일에 끝나는 TAA를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법안을 빨리 재검토해달라고 연방 하원에 요청해 놓았는데요. 하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오랫동안 끌어왔던 TPA 법안 결국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똑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무역 관련 법안을 한 개 법안으로 일괄 처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하원에서 TPA 법안만 따로 처리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다시 표결에 붙여야 하는 거죠.
네.
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다음 주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으로 미국의 10달러 지폐에 여성의 그림이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는 2020년이면 여성의 모습이 그려진 10달러 지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 루 재무장관이 18일에 밝힌 내용인데요. 루 장관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10달러 교체 계획을 밝히면서 새 10달러 지폐는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해서 보다 정교하게 고안될 것이고 또 하나 미국 여성의 모습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10달러 지폐에는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미국 화폐에 미국 여성 모습이 등장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부인인 마사 워싱턴이 1달러 은퇴환 지폐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환 지폐는 은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증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동전도 있는데요. 이 여성들의 참정권과 노예제 폐지 운동가였던 수잔 비 앤서니의 모습이 담긴 1달러 은화가 있고요. 또 건국 초기 미국을 도운 세커 주에와라는 인디언 원주민 여성도 1달러 금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 동전은 현재 발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폐에 여성이 다시 등장하는 건 19세기 마사 워싱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인물이 들어가 있지는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이 재무부가 10달러 지폐 도안에 들어갈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 여성이어야 하고 또 생존에 있는 인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주의와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인터넷 사회 관계망이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데요. 재무부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웹사이트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이 민주주의와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에 대한 이 판단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그 가장 유력한 인물들로는 19세기 흑인 여성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해리엇 턴먼이 있고요. 또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엘레노아 루스벨트. 또 다른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로자 팍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수잔 비 앤서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각 인물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열띤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재무부는 이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 안에 최종 인물을 선정해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재무부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 면에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의 그 초상을 그대로 넣고요. 다른 쪽에는 선정된 여성 인물의 모습을 넣는 것도 이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화폐 도안과 관련해서 뭐 법정 규정은 없습니까?
네, 1달러 지폐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초상이 있어야 한다는 그 조항, 또 그리고 생존한 인물은 안 된다는 규정 외에는 뭐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화폐 도안은 재무장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에서는요, 20달러 지폐 도안을 여성으로 교체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미국 여성계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폐 가운데 여성이 없는 걸 지적하면서 20달러 지폐에 여성을 이란 캠페인을 벌였죠. 예, 현재 20달러 지폐에는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미국 여성계는 잔인한 원주민 이주 정책을 펼쳤던 잭슨 대통령의 얼굴을 빼고 대신에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해리엇 턴맨을 넣자고 요구했고요. 뉴햄프셔주 여성 상원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무부는 이번 10달러 여성 교체 결정은 이미 지난 2013년에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9조가 비준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 오는 2020년에 새 10달러 지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만약 인터넷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테고요.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도 경험할 수 없었겠죠. 또 똑똑한 선전화, 스마트폰 역시 없어서 여전히 전화는 통화만 하는 기계로서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인터넷이 없는 세상 뭐 저도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자,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 마을처럼 가까워지는 이 지구촌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쓰죠. 하지만 이 북한의 인터넷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트라넷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들에 한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곳에서는 인터넷 망에서 방대한 자료를 자유롭게 접속해서 공유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쓰면서 인터넷 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터넷 망의 문제라니요?
바로 돈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 망에서 전송되는 정보나 아니면 서비스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바로 이런 움직임을 막고 인터넷 망을 누구나 공평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망 중립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오늘은 영어로 네트워크 뉴트럴리티라고 하는 망 중립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언론에서 망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던데요. 이 말 자체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이 망 중립성의 기본 원리가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의 속도 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요금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우선 이 회선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각 가정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통신망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이렇게 회선이 깔렸다고만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각종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 가령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나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등이 다 이런 콘텐츠 사업자에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인기를 끄는 내용들이 생겨나면서 통신망 업체와 콘텐츠 업체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통신망 업체나 콘텐츠 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익이기는 한데 이익을 이용해서 더 큰 이윤을 남기려는 그런 속셈이 등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 업체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고 그 사이트를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통신망 업체 쪽에서 콘텐츠 업체 측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돈을 좀 더 내라.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회선을 만들어서 니네 회사 사이트를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자, 인터넷 콘텐츠 업체로서는 받아들일 만한 요구가 될 것 같은 게요, 이 접속 속도가 늦어지면 자사의 사이트를 찾는 이용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네, 이렇게 콘텐츠 기업 측이 회선 업체 측에 돈을 더 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부담이 일반 소비자한테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콘텐츠 업체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요금 자체를 올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 중립성은 이런 상황을 막아서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거군요.
네, 그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신생 기업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통신 업체가 각 기업 사이트마다 돈을 다르게 받고 서비스를 제한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통신업체 측에 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비용을 낼 수 없는 이 신생기업의 사이트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업이든 사용자든 내는 돈에 상관없이 인터넷 내용이나 서비스 처리 속도 등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바로 망 중립성의 핵심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망 중립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망 중립성이라는 말이 생겨난 게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망 중립성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망 중립성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언론법학 교수인 팀 우 박사입니다. 우 박사는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이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우 교수가 밝힌 망 중립성 원칙은 우선 인터넷망을 쓰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과 또 인터넷망을 커먼 캐리어로 취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커먼 캐리어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유선전화 통신선과 같은 공중통신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공공이익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최근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망 중립성 규정이 발효되면서 이런 우 교수의 주장이 반영되게 됐는데요. 자, 하지만 이때까지 망 중립성을 둘러싸고 FCC와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과의 법적 공방이 뭐 수년간 오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FCC는 오픈 인터넷 규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열린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망을 위해 망 중립성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러자 미국의 대형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사가 이 FCC가 그런 규제를 할 권한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4월이죠. 이 항소법원이 버라이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판결은 이 FCC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FCC가 정보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당시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통신 업체는 규제 권한이 적은 정보 서비스로 분류돼 있었죠. 그러자 FCC가 올해 2월에 오픈 인터넷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무선 망업자를 정보 서비스가 아닌 규제 권한이 큰 통신 서비스로 분류했고요. FCC가 이들 통신 업체의 망 중립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보 통신 업체들은 또 개정안 내용이 과하다면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6월 12일이었죠.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FCC의 손을 들어주면서 드디어 망 중립성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네, 이 FCC의 새 망 중립성 규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차단 금지입니다. 망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해를 주지 않는 기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없고요. 둘째는 조절 금지입니다. 망 사업자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혹은 해를 주지 않는 기기의 합법적인 트래픽, 그러니까 전송량을 손상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네.
셋째가 지불에 따른 차별 금지인데요. 망 사업자는 어떤 종류든 대가를 받고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다른 합법적 트래픽에 비해 우선순위를 더 부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망 사업자와 연계된 회사의 콘텐츠나 서비스도 더 빠른 속도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FCC 규정 논란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또 아니라고요.
네, 이 정보통신업체들이 FCC가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또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 안에서도 이 망 중립성 규정과 관련한 이 법제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망 중립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39분 막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들어보시죠.
I'm American.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생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에스더 씨입니다.
name is Esther. I just graduated from the master's program at George Mason University for elementary education.
제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저는 조지 메이슨 초등교육 대학원을 졸업했고 유치원부터 6학년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임용돼서 올 9월부터 비엔나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교사로 재직하게 됐습니다.
에스더 씨가 전하는 미국 이야기,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I've been in serving at many churches and volunteering at many churches. As of now, I am volunteering at a youth group.
저는 여러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어요. 평소에는 교회에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대학생들을 지도했고 방학 때는 해외로 미션 트립, 선교를 나가기도 했죠. 고등학교 때는 해외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척집 청소를 한 적도 있고 집 차고에 큰 기계를 들여놓고 티셔츠를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저와 제 친구들은 누군가를 돕고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옷을 만들어 팔았어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병원, 도서관, 공원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저는 미국을 살기 좋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원동력인 volunteering,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네요. 미국 생활 모습 하면 역시 이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말은 자신의 시간과 정성,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무보수로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자원봉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어릴 때부터 이미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진학을 할 때도요.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보다는 이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자원봉사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2011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조사했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인들이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미국인들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이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미 지역사회 서비스 연합의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미국인은 약 6,300만 명입니다.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보낸 시간은 77억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30억 달러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1,730억 달러가 넘는 가치의 일을 무료로 봉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5.4%로 4명 중 1명은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거나 뭐 쇼핑, 장 보는 걸 도와주거나 집을 봐주는 것 같은 이웃들과 가볍게 나누는 이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62.5%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인 10명이 모이면 그중 6명은 어떤 식으로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원봉사가 꼭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해외로도 많이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영리단체나 이 종교단체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에서 마련한 해외 선교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다녀왔다는 얘기 에스더 씨에게 들어보시죠.
Sometimes over the summer, my church goes on mission trips. So I've been to Kazakhstan not so long ago. There we did a lot of children's summer camps.
얼마 전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몇 명씩 인원을 나눠서 현지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도왔어요. 저는 카자흐스탄 아이들을 위한 캠프, 여름학교를 운영했고 어떤 친구들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왔어요. 젊은 남자들은 마을에서 집 짓는 일을 했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 현지 주민들을 도와주는 지역 원조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I've also been to Brazil and we worked in rural areas.
브라질에 갔을 때는 산속 깊이 있는 오지 마을에 머물렀는데요. 그 지역 교회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현지 아이들 교육을 담당했어요.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요.
I think that going on these kind of trips to help other people is so much more rewarding than it's much more memorable and more meaningful to my life.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은 제게도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현지 아이들을 위해 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게 마치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게 큰 보상을 안겨줬어요. 브라질에서 봉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 인생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어요. 힘들어도 기분은 늘 좋았고요. 남을 돕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에스더 씨처럼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남을 도우면서 결국은 자기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봉사가 결코 희생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 씨는 직장인이 되어서도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자원봉사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I prefer missions, spending my time helping other people on trips. If I do go on missions, it's spending my summers doing fundraisers and training and prepping for the trip.
만약 저에게 멋진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것과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쪽을 선택할 거예요. 사실 해외 선교를 가려면 기금 마련도 해야 하고 미리 교육도 받고 준비할 게 참 많아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해변에서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면 쉴 순 있겠지만 힘든 오지 마을에서 현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한 시간이 결국은 저 스스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Personally, I get to reflect and grow so much more as a person. In the end, I think it's so much more rewarding.
남을 돕는 봉사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더 잘 돌아보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남을 돕는 건 결국은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에스더 씨 오는 9월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선생님인데 이런 자원봉사 경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정말 하기 힘든 미국인들의 사회 참여 얘기인데요. 포스터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네, 포스터 케어라고 하면 부모의 문제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게 됐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위탁가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정부 보호 아래 다른 가정이 키워주는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쉐리 웰치 씨에게 들어보시죠.
My four daughters are all grown now. And
저는 다 커서 성인이 된 딸이 넷 있는데요. 그중 제일 큰 딸이 얼마 전에 포스터 케어,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마쳤어요. 큰딸 부부는 아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친자식 대신에 포스터 케어 프로그램에 맡겨진 아이들을 돌보기로 한 겁니다.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자기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폭력에 노출돼 있거나 방치된 아이들이죠. 정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위탁 가정 부모들에게 맡깁니다. 저희 딸 같은 위탁가정 부모들은 아이들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고요.
네, 위탁가정은 정말 단순한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선 봉사네요. 이 상처받은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일인 만큼 시간과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자원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이 양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위탁가정 부모는 원한다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개월에 걸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강의도 듣고 집 안전 확인, 지문 검사, 신분 확인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웬만한 자원봉사 정신으로는 하기가 힘든 일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쉐리 웰치 씨에게 들어보시죠.
She goes to a church where they very much support the foster program.
제 큰딸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에요. 물리치료사인데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저희 딸도 위탁 가정을 시작한 거고요. 저희 딸 같은 위탁 부모의 바람은 아이의 가족들이 다시 함께 똑바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친부모가 있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임시로 돌봐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죠.
So the goal is that they will be able to work this child back in with her original family. And if they're able to prove that,
위탁 가정 부모들의 가장 큰 목표는 친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좋아져서 아이들을 친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만약 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데려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 가정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어요. 다른 가족이 아무도 아이를 원하지 않고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경우도 위탁가정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죠. 저희 딸은 위탁가정 부모가 되어 돌봤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해요. 그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하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미국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자원봉사 현장으로 가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the mend. On the mend입니다.
Let's find out what on the mend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여동생 좀 어떠니? 지난주에 수술 받았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가족 모두가 한동안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다행이네. 계속 알려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will. 응,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men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T-H-E, the, mend, M-E-N-D,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The word mend means to repair something that is broken or damaged. And the expression on the mend is used when we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Mend. Mend는 동사로 깨진 것 따위를 원상태로 보수하다. 수리하다, 결점을 없애다 또는 개선하다 라는 뜻이고요. On the mend는 병이 차도가 있다, 사태가 호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의 여동생이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떠냐고 제이슨에게 묻자 점점 회복하고 있다고 했죠.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ustin is on the mend, so there's no need to worry 라고 하면 Justin은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Let's review the expression on the mend. On the mend is used when you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On the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6월 19일 오늘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미국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기독 청년회 YMCA 회원들이 가슴에 빨간색 또는 하얀색 장미꽃을 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빨간색 장미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흰색 장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날이 공식적인 행사로 이뤄지기까지는 소노라 도드라는 한 여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사는 도드 부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다섯 자녀를 키워준 아버지의 은혜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이 되자 도드 부인은 아버지의 묘를 흰색 장미꽃으로 장식하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어 도드 부인은 모든 가정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특별 예배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교회가 호응해 1910년 오늘 아버지의 날 행사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또한 6월 셋째 주 일요일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국가 기념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행해졌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제정하는 법에 서명함으로써 이날은 미국의 국가 기념일이 됩니다. 1975년 6월 19일 오늘 평등과 발전, 평화를 내건 제1회 세계 여성대회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회의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스리랑카 총리인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와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인 테레 슈고바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2천여 명의 여성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대회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대회 최고위직은 남성들이 차지했습니다. 제1회 여성의 날 행사는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는 같았지만 국가마다 여성이 처한 상황은 큰 차이가 있었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맙니다. 세계 여성대회는 이후 5년이나 10년마다 열리며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